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아합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도관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던 그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선지자가 찾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온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승리케 하신 일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의 경험도 그다지 없는 232명의 청년을 앞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었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과는 예고된 대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또 아합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 선지자의 말은 해가 바뀌면, 즉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니 힘을 기르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잘 준비해 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군대는 기적적인 승리로 지나친 자신감에 둘러싸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람 왕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이 결국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종일 기도만 해라, 종일 제사만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기르는 것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왕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토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은 믿는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과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풍요로움에 거할 때든지,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든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돌아보지 않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고 준비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22절의 선지자의 전쟁 예고를 통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한 번의 승리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의 승리로 사단은 결코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영적 힘을 길러야 하며 영적 싸움을 위해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름 아람의 2차 침공에 대비를 하였겠지만 아람도 나름대로 그들의 패인을 찾아 분석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패배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32명의 지방 영주가 군대를 지휘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인데다 각 성의 수장이다 보니 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투 시에는 그들 대신 실전적인 경험이 많은 군 사령관들을 그들의 자리에 배치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력을 극대화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패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철봉고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 주로 산악 전투를 벌린 전략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 지역적 개념, 즉 각각의 신은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이스라엘의 신이 산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이라 여겨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람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자 대책도 당연히 어렵지 않게 세워졌습니다. 그 대책은 산에서는 졌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나름 체계적인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바른 분석이 나올 수 없었고 바른 대책이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그들에게는 이미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뻔한 결과의 싸움일 뿐이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결과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아람과는 다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늘 우리 인생에 심어주십니다. 보장된 승리를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고통,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진 승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금의 이 고통, 이 고난, 수고가 끝이 아니며 언젠가 그 고통과 수고의 결실이 완전한 열매로 맺어질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것만 아니라 보시는 것만 아니라 승리라는 결과를 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가든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지금도 심어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지금의 자리에 대한 의미를 또 내일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게 하실 것이고 다시 내디딜 수 없을 것처럼 무거운 내일에 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으로 결론 내린 아람 왕의 신하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떤 영역은 철저하게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따르지만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는 있었고 그를 위해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돈에 관해서는 주님의 개입하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나는 어떤 영역에 주님의 개입하심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중에라도 하나님을 산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땅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즉 내 삶의 한 영역은 철저히 주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며 따르지만 또 다른 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아서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신하들이 세운 대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전쟁하기 좋은 봄에 이르자 드디어 베나닷은 군대를 이끌고 아벡이라는 곳에 집결하여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아람군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두 군대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의 군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데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 떼와 같았습니다. 이때 적은 떼의 원어적 의미는 큰 무리에서 분리된 적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의 떼로부터 떨어져 나와 배회하는 아주 작은 무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에는 아주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1차 아람과의 전쟁 때 232명의 그다지 경험 없는 이스라엘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앞세워서 아람을 초부수어 하나님의 능력을 극명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즉 이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였던 그 선지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위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양 진영은 7일간 탐색전을 펼치며 대치 상태로 있다가 드디어 결전을 벌였습니다. 아마 아람 군대도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세했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의 패배가 마음에 걸렸는지 신중하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심각하게 끝나버렸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치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 만에 아람 군인 10만 명을 죽였고 남은 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아벡 성읍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벽에 몰려 있었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졌고 그 성벽은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습니다. 신앙으로 산다 하지만 세상이 아주 거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거대함 앞에서 주눅이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여도 선이 악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거대하게 바라보는 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강하고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거대함에 눌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눈으로는 세상을 직시하지만 또 다른 한 눈으로는 세상 넘어 계시는 더 거대한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진정한 가치로 삼지 않을 수 있고 또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람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나닷 왕은 간신히 살아남아 아벡성의 골방 안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신하 몇몇도 같이 있었나 봅니다. 신하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급에 질려 있는 그들의 왕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은 베나닷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정이 많은 왕들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용서를 구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 것은 참회를 상징하는 행동이었고 목에 줄을 동여매는 것은 자신의 생사가 상대방의 손에 달려있음, 즉 완전한 굴복을 의미했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의미였고 최대한 동정심을 자아내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깔보고 무시하고 협박하던 자들이었는데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나닷 왕의 신하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아합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바라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느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고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런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아합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베나닷 신하들의 애원에 베나닷은 나의 형제라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이 말에는 살려주겠다는 의중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는 말을 듣자마자 용서에 대한 확증을 받으려고 그들은 얼른 베나닷은 아합왕의 형제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부친이 빼앗은 성을 다 돌려주겠다는 말과 자신의 땅에 있는 최고 도시인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는 것은 어쩌면 패전국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이고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승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아합은 두 가지 이득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막대한 이익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한창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아수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아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아람으로 하여금 완충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아람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즉 아합은 이 싸움의 승리에 대한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결정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아합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중을 엿듣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감히 바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이익으로 마음을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작고 큰 기적과 같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헤아려 보려 하기보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룬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언제나 주님은 두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자리는 나의 몫이길 원하는 이런 욕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 꿈틀댑니다. 말씀 안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잘 살피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은혜로 바른 물질, 시간, 지식, 명예, 사람들을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중에도 욕망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부터 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앞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내용을 토대로 아합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동료 선지자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사실 이유 없이 갑자기 동료를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게 된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선지자는 또 다른 동료 선지자를 만나 자신을 때리라고 했고 이번에는 심한 상처가 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처럼 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것과 또 그 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예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었고 왕이 그 길을 지나가자 그 선지자는 왕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넣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왕에게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전쟁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잘 감시하라고 하면서 만일 그 포로가 도망을 치게 되면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 그 포로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은 한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약 6천일, 즉 16년이 넘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일반 병사로서는 갚기 힘든 큰 금액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비유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잘 감시하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또 그 포로는 아람 왕 베나닷을, 그리고 그 포로를 맡은 사람은 아합을 가리킵니다. 즉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잘 감시하라고 하신 그 포로 베나닷을 아합이 도망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리 없는 아합은 이 사건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의 판결은 잘 감시하지 못한 자가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송구를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선지자는 눈을 가린 수건을 급히 풀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 사람이 선지자 중 한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권한이 없는 아합이 주님의 의정을 여쭤보지도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나닷 대신 그를 살려준 아합의 생명을 취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아합은 약 3년 후 아람과의 길랏 라못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악은 뿌리가 남아있는 한 반드시 자랍니다. 작은 악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씨앗과 같은 죄가 있음을 발견한다면 무시할 만큼 작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시할 만큼 작은 죄가 화근이 되어 결국 넘어짐으로 이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로부터 전해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때 근심과 답답을 원어로 보면 거의 유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기분 나쁜, 화난이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의미를 잘 풀이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망해도 여러 번 망했어야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21장에서만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두 번이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기회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버렸고 선지자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받고서도 오히려 불쾌하며 화를 내며 돌이킴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는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근심만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쾌해합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에 회개하겠다며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킴의 기회를 여러 번 주시긴 하시지만 언제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실 그때에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리에 따라 욕망에 집착하는 나의 자리를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람과의 첫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차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차 전쟁이 예고되었습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결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전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 싸움을 위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람의 신하들은 나름 1차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열심히 분석했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으로 규정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이 내용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군대의 결과가 이미 주어져 있듯이 믿는 우리 또한 결과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군대에게는 패배라는 결과가 주어져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계속 우리 삶에 상기시키시어 격려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잘 완주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한 주님을 산의 신으로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합의 행동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그 한 가지이고, 아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는 기회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하고 순리에 따라 욕망에 집착하는 그 자리를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다른 시대에 존재하던 역사적 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초월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계속되는 영적 전투를 위해 늘 영적인 힘을 기르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또 그 승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내어드리며 고된 인생의 나날을 잘 완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악의 어떤 모양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 일깨워 주시는 기회를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불쾌함과 미룸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리대로 욕망에 집착하는 나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 놓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